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시간 더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6장, 그러니까 5장 22절부터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더하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번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올해 그 성경 공부는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가, 그리고 12월 한 달 쉬고요. 1월부터 이제 5장 22절부터 들어갈 거고,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내용으로 마지막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 피차 복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들의 삶에서 나오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 낮아져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가게 되지, 더 높아져서 섬김을 받는 위치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피차 복종하라고 하실 때의 그 동기,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종하는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동기가 되셔야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피차 복종하기까지 섬기는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우리가 나누는 교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시듯 하고 있는가는 계속해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계속되는 성령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 복음이 풍성히 거하는 삶, 그리하여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냥 복종하라고 안 하시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in the fear of Christ. In the fear of Christ. Fear. 여기서의 fear는 그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죠. Godly fear. Holy fear. 즉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단순히 심판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경외함이 생기지 않나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경외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고 낮아지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 앞에서 경외함이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건져 천국으로 옮기시고 천국의 축복과 생명을 주시며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영원한 본향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경외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무섭게 해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클 때에 경외함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바로 이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하라.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누가 거하시며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화에 관한 말씀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하시며 성화를 이뤄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이것을 그냥 성령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여기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업신 여기거나 게으르고 나태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고 참여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 여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어디에요? 영원한 천국.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진동치 않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면 잘 보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천국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뭐하고 뭐가 연결이 돼요? 이 경건한 두려움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경건한 두려움이 있지만 기쁨이 함께 있다. 천국을 바라볼 때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지만 기쁨이 함께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도 예수님께 하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라고 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이건 이제 살펴볼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저 세상적인 현실에서 아니, 남편은 아내 사랑해야지 아내는 남편 복종해야지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관계를 대표적으로 알려주시지만 그 밖에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 성도의 교제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해야 하듯 하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와 교제 그 시작점에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그리고 이루어주신 천국 축복을 바라보며 거기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와 관계와 교제에서도 그 복음의 현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이걸 다 떠나서도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면 부부관계든지 부모자식관계든지 친구관계든지 뭐 사회에서의 관계든지 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나요? 그래야 겸손이 낮아져서 그 관계를 사랑과 순종 안에서 하나 된 것으로 지켜나가고요. 혹시 문제가 생겨도 계속해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관계나 이 두려움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겸손이 낮아져 섬기려 복종하는 모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를 어뷰스하게 돼요. 그 두려움이 없으면. 그러면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가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어야 낮아져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관계와 교제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에는 이런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관계를 우리가 지키고 교제를 나누며 사랑해야 마땅한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 경건한 두려움으로 늘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관계는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종,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종은 사랑으로 겸손히 자원하여 낮아져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하여지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위치로 갈 거예요. 이 경건한 두려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두려움,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관계와 교제 속에서도 이 하나됨을 지키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결론은 피차 복종하는 삶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18절부터 보면 성령 충만한 삶. 그 성령 충만한 삶은 뭐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 즉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계실 때 이어지는 열매는 뭐예요?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갈 때에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찬송과 감사. 그리고 찬송과 감사가 또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 우리가 앞구절에서 보았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 현실은 다 어디에 속한 삶을 증거하는 삶일까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완전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삶에는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께만 아니라 서로 복종하며 낮아져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 현실을 지금부터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오늘의 명령을 두 가지 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은 형상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을 친히 자신의 삶으로 먼저 증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의 위치와 질서 속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도 각기 구별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사랑으로 낮아져 섬기며 복종하시기까지 하나 되어 계시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제가 주일에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 삶에서 반영돼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속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도 구별되는 우리가 서로 낮아져 섬기며 복종하기까지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고 또 삼위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있어서도 각기 구별하여서 하지만 한 가지 사역을 이뤄가시잖아요. 우리도 각기 구별되어 주신 은사 속에서 다 하나됨을 하나되는 사역 하나되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되시며 존재하시는데 삼위께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지만 서로 복종하시며 하나 되어 계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세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쁘게 서로 섬기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도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관계를 통해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완전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죠. 그게 타락했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기쁘게 안 들리고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여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까지 맛보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져 복종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섬김을 받고 높아지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아, 이것들이 나를 잘 섬기는구나. 기쁘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 섬기고 복종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이 말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명의 목적이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의 삶을 증거하고 우리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 기쁨, 만족, 즐거움에까지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거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삶으로 부르신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계명이 무거운 게 될까요? 야, 이거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과 벌의 원리로 가게 되면 계명은 무거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계명 속에는 우리를 부르신 영광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명령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주어진 위치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복종함으로 살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삼위 하나님의 누리시는 기쁨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라는 명령은요, 절대 불평과 원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부당하고 억울하게 하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아, 우리끼리는 그렇게 됐어요. 아, 복종하면 뭔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요. 내가 복종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서로 복종하는 걸로 안 나타나요. 그걸 어뷰즈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위치와 질서와 관계는 사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예? 상전과 종,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갈 때만 있는 현실이죠.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도 없어요. 종과 상전의 관계도 없어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첫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천국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남편 아내의 관계 위치 안 변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위치도 안 변해요. 종과 상전의 관계와 위치도 안 변하는데 그 자리에서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도. 그저 교회 안에서만, 그저 뭐 교회 안에서 뭐 부르신 위치와 질서 가운데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사랑하고 복종하면 되고 그 밖에 다른 관계는 다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고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인가요? 이런 뜻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올바른 위치와 질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부터 알려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교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흘러나와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라는 거죠.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가 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나와 그 관계를 반영해야 되고 그 전에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나와 그걸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질서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하고 관계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자식으로 키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식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아내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도 공경하고 또 남편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게 천국의 질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의 중심에 있다는 것, 시작점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비슷한 말씀 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 방향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은요.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알려주실 때 쓰시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참 남편이라고 하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내 백성은 내 아내여 신부라는 거죠. 나는 그들의 참 남편이라. 이런 관계로 알려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세요. 그 장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장자를 내놓으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로 불리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주님으로 불리우세요.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The Lord.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복종해야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공경해야 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이 주 되신 하나님을 복종해야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반영하며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부르신 위치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참 남편으로, 참 아버지로, 참 주님으로 사랑하거나 공경하거나 복종하거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의 삶에서도 이것이 나타났어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았고요. 자식은 부모를 불순종하였고요.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오히려 노엽게 하였고요. 종은 성실하게 상전을 섬기지 않고 상전은 종을 의와 공평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죄가 가득 찰 때 그것이 뭘 반영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깨진 언약 관계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된 것에서, 자녀된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서 끊쳐져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 걸까요? 이 깨어진 관계를 완전하게 영원토록 회복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한 그 백성들의 참 신랑으로 오시죠. 참 남편으로 오세요. 그리고 참 아버지로 오시고요. 참 주님으로 오세요. 이것이 한 면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피로 그 백성들을 사서 다시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와 예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종과 백성들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러주실 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부와 자녀와 종된 삶에서 우리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 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리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참 남편으로, 참 아버지로, 참 주님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도 참 신부로, 참 자녀로, 참 백성으로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부로,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아들로, 하나님만을 죽기까지 충성되게 섬기는 종으로 온전히 살아주십니다. 그 역할까지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신부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온전한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온전한 종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회복되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회복하라 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회복된 관계와 교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위치와 질서가 어떠하든지 이제 누구를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라는 겁니다. 남편으로, 부모로, 상전의 위치에서 참 남편 되시고 참 아버지 되시고 참 주님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또 아내로, 자녀로, 종된 위치에서도 참 순결한 아내요, 참 거룩한 아들이요, 참 충성된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록 아직 이 땅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억울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그것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것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상대방의 반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만으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한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더욱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복종은 이 죄악으로 빠진 세상에서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차별이 느껴지고요. 더 열등한 자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서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종의 의미가 변한 것이지 원래 복종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인데 우리 자리까지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종을 요구하실 때는 차별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각 사람을 부르신 은혜와 영광과 축복에서는 다 같지만 이 땅에서 잠시 각 성도에게 주신 위치와 질서 안에서 복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천국 기업을 누리는 차별 없는 동등한 성도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각자에게 주신 위치와 질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와 질서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하라는 너무나 귀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복종은 예수님의 영광,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신 너무나 복된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어요. 그건 잘해요. 그냥 내가 해주는 거. 내가 그냥 나이도 많고 내가 남자고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그렇게 해주지. 그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그건 내추럴리 나와요. 저도 제 삶을 보니까 그건 너무 잘 나와요. 그런데 상대방을 내가 낮아져서 이해하고 그를 알고 그를 용납하고 그 짐을 지고 정말 섬기는 것까지 낮아지는 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더욱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자들로 여기고 겸손히 낮아져 섬기며 복종하기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 교회 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이 모든 명령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라 하시는 놀라운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로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